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쏜살처럼 날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질서 있고 정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과 체력만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공의와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풍요의 복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건전한 정신과 바른 마음으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망교회 남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남선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비롯하여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환경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 남선교회 회장들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부장, 차장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지 못했을 귀한 교훈과 보람과 벅찬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에 더 많은 회원들을 보내주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가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 부자의 만남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과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투병의 모든 과정마다,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눈에 띄는 놀라운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겹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특별하고 대단히 강력한 약속, 한 번 체결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엄중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어원적으로 볼 때 끊는다,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몸을 둘로 쪼갠 다음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서로 맹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긴 경우에는 그 언약이 파기되었고 효력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그 당사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여러 가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삼아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선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선한 행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조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지속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이러한 조건적인 특성은 특별히 모세 언약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머무르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즉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는 이처럼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분명한 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 말씀은 유다왕 요시야가 종교계에게 박차를 가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성전에서 신명기 율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종교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명기 율법을 인용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언약, 이 언약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언약의 두 가지 특징, 즉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특징과 조건적인 특징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한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언약의 특징은 그것이 배타적이고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타적이고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의 두 당사자는 오직 서로를 향해서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언약 당사자 서로를 향해서만 충성해야 했습니다. 둘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업무적이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결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조항만 준수하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짓을 벌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다릅니다. 아무리 일 잘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혼이란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배우자에게만 충성하겠다는 신성한 약속,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깨어질 때 결혼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거기에 충성한다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거기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이 깊이 드러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이제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국이 패배한 속국에게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만 충성하고 다른 나라에게는 절대로 충성하지 말라는 조건을 그들은 내세웠습니다. 만약 그 조건을 어긴다면 그것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이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파기의 결과를, 대가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둘째, 다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들에게, 그것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거짓 신들은 생명과 번영과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조각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배가 효력이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예레미야 당시에도 성전은 제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세상 그 무엇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대상 하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바로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비록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잠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읽을 때 힘주어서 강조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매를 들고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매일 아침 기도하고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 31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에 기초한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